로마서 67번 메시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 생명의 영에 법이 되심. 8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왜 정죄함이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법이 역사하며 어떻게 이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이 8장 나머지 부분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생명의 영의 법의 역사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이 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 주제가 사실상 그 영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8장의 주제는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해는 너무나 얕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영의 법에 관해 말합니다. 5장, 6장, 7장에서 바울이 법에 관해 말한 것에 비단해서 8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의 사상을 8장부터 5장으로 거슬러 가서 추적해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장들 안에 있는 계시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주제와 논제는 단지 그 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심.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이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이 중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은 누구입니까? 만일 우리가 8장을 주의 깊게 읽고 그것을 5장, 6장, 7장과 비교해 본다면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 거주하기 위해 생명주는 영이 되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하나의 인격, 사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 또한 한 분의 인격,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 영 안에 거주하는 생명주는 영이 되시기 위해 삼일 하나님이 통과하셨던 과정, 심지어 과정들에 대해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에 대하여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라는 문구는 성육신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11절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은 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분명히 계시하는 것은 부활의 과정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3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할 때 그는 승천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우리는 3일 하나님이 통과하셨던 네 단계들,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부활, 승천을 갖습니다. 로마서 8장 역시 3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2절에는 생명의 영이 있고 3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2절, 3절에서 우리는 그 영, 아버지, 아들들을 갖습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11절은 3일 하나님의 세 분 모두 그 영,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분,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에 관한 장입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생명을 나눠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하신 후 3일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 곧 생명을 주는 그 영이 되셨음을 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영은 지금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십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은 3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 생명을 주는 것의 첫 번째 방면은 10절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 이 구절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내주하는 영이 되신 바로 그 3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시며 그분의 내주하심이 우리 영을 생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계시된 생명 주는 것의 첫 번째 방면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6절에서 발견됩니다.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생각은 우리 혼에 인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우리 혼을 대표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생명이 될 때 우리 혼이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 영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혼 역시 생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이 주어집니다. 1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내주하는 영을 통하여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삼중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영이 생명이 되고 우리 생각이 생명이 되며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따라 3일 하나님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분배되시며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과학적 개념. 과정을 거치시고 세 부분으로 된 인간 존재인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신 3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아직 과학이 발달되지 못했지만 로마서 8장에서 법에 대해 말할 때에 바울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8장 2절에 있는 법에 의해 바울은 자연스럽게 운행하는 역사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이 법에 대한 개념은 또한 7장 전체에 걸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7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법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하나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법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는 두 가지 과학적인 법들이 있는데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칭하는 악한 법이고 둘째는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칭하는 선한 법, 곧 놀라운 법입니다. 이 두 법들이 한 구절, 곧 8장 2절 안에서 언급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고 말합니다. 이 두 법들은 사실상 두 인격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의 인격이고 생명의 영의 법은 삼일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기 위해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 우리 안으로 분배되셔야만 했고 그런 다음 우리 안에 거주하고 사셔야만 했습니다. 8장 9절과 11절에 있는 거주하다 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집을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고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으며 지금 그분은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존재 안에서 그분 자신이 거주하십니다. 이제 이분은 놀랍고 적극적인 법, 곧 생명의 영의 법이십니다. 소극적인 법, 곧 죄와 사망의 법도 역시 하나의 인격, 사탄, 마귀인데 그자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는 악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법들은 두 인격들입니다. 사탄과 삼일 하나님이 각각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법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인격들이 모두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만약 삼일 하나님이 우리 밖에 남아 계셨더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고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으며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에 그러한 놀라운 법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인 우리는 모두 일정한 법들에 따라 삽니다. 예를 들어 호흡은 하나의 법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인 활동에 의해 호흡하십니까? 아니면 호흡의 법에 의해 호흡하십니까? 당신은 자신에게 내게 공기가 필요함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호흡하기 위해 스스로 연습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활동에 의해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호흡의 법에 의해 호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이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밤낮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호흡합니다. 우리는 호흡하기 위해 결심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호흡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호흡은 우리의 물질적인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자동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호흡할 것입니다. 호흡은 하나의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화도 하나의 법입니다. 식사 후에 당신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결심하십니까? 당신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소화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법입니다. 호흡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몸 안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하나의 원리입니다. 호흡과 소화의 이 예들은 우리가 의미하는 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죄 짓는 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법에 자동적인 역사함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학교라고 칭하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그들은 거짓말하라고 배우지 않았어도 거짓말한다는 것을 부모들은 압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의 자동적인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미움이나 시기 같은 그러한 죄들 역시 이 법의 역사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다른 법, 곧 생명의 법이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설치되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과정을 거친 후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설치되시어 활동이 아닌 법에 의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 속에서 운행하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하나의 법으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영의 법.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법이신 삼일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가정 안에 설치된 전기로 예시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우리 가정 안에 이미 설치되었으므로 어떤 가전제품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력이 필요할 때 발전소에 전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소에 전화해서 불을 켜달라거나 우리의 가전제품을 작동시켜달라고 누구에게 간청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한다면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간단하게 이미 설치된 전력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전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발전소에 전화해서 전력을 달라고 간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기가 이미 설치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간단히 스위치를 켜서 그 능력을 적용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필요는 스위치를 켜는 것인데도 발전소에 전화를 걸어 전기를 달라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설치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 때문에 괴로움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자비로운 아버지시여, 제게 긍휼을 베푸사 성질을 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다시는 성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이것에서 구출하소서. 이런 류의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당신은 성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계속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너는 내가 내 안으로 설치되었고 내 안에서 하나의 법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에게 부르짖거나 심지어 이것에 관해 기도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다만 전능하신 분과 구속자와 구주에 불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보다 훨씬 이상인 분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법이십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에 관해 주님께 외치는 대신 우리는 간단하게 스위치를 켜고 안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기와 가전제품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가령 밤에 취침할 때 날씨가 무척 더워서 방을 시원하게 해줄 냉방기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당신은 시원한 공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간단하게 냉방기의 스위치를 켜고 취취맘으로 냉방기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영의 법, 곧 과정을 거치고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으며 지금은 우리 안에서 거주하는 삼일 하나님이신 바로 그 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역사할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에 이 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며 어떻게 그 법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법과 협력하는 방법은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단순히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미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만 영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영으로 돌이키는 대신 우리는 영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라 라는 찬송을 자주 불러왔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바꿔서 영 안에 머물라 고 부르는 게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에 하나의 법이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가졌고 거듭난 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이 법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신성한 전기를 켜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스위치를 계속 켠 채로 있으며 절대로 끄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법이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입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으며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내주함에 의해 그분은 우리 영을 생명으로 만드셨고 우리 혼이 생명이 되게 하고 계시며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법, 곧 생명의 영의 법의 역사함에 의해 삼중적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